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삶을 노래하는 오페라. 드높게 뻗어나가는 아리아 한 소절에서 아련한 사랑을, 절절한 그리움을, 벅찬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할 바로 그 오페라를 만나는 날입니다. 화려하고 뜨겁고 달콤한 꿈의 무대가 지금 곧 펼쳐집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소곡으로 토요일 문화 콘서트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오늘 네. 두 시간 동안 함께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오페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방청객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네. 가득 메워주셨네요.
푹푹 지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중학생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같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토요일 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약간 친구들도 없고 이러신 분들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오페라라서 특별히 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예. 토요일 문화 콘서트는 예고해드린 대로 오페라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이 있고 노래가 있고 사랑이 있는 오페라. 사랑의 다양한 빛깔로 오페라를 음미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와 계셔서 그런 만큼 정말 아름다운 오페라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두 시간 놀아봐요. 아셨죠?
네. 네.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오페라 무대로 안내해 주실 분들을 정미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국내 최고의 음악평론가죠. 오페라, 행복한 중독, 사랑과 죽음의 아리아, 클래식 튠 등의 책을 내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용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최정상의 성악가, 세계 3대 국제성악 콩쿠르인 부세토 베르디, 베르첼리 비오띠, 바르셀로나 비냐스 콩쿨 등에서 최고의 음성과 음악성을 지닌 테너라는 극찬을 받으며 여러 차례 우승을 거머쥐셨습니다. 네. 이후 유럽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 서며 이탈리아 밀라노시 선정 최고의 테너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분, 세계적인 테너 계명대 음대 하석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용수 선생님, 하석배 교수님 함께할 앞으로의 두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 가슴이 막 두근두근 설레요. 예전에 비해서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고 국내에 공연되는 작품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두 분은 어떻게 피부로 실감을 하시나요?
네. 이용수 선생님부터. 2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은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오페라의 편수가 한 20편 이내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레퍼토리가 다양해져서 깜짝 놀랄 정도로, 또 그 레퍼토리가 뭐 18세기, 19세기 오페라뿐만 아니라 또 바로크 오페라나 현대 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네. 아주 즐거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교수님.
뭐 조금 전에 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레퍼토리나 공연 횟수에도 당연히 많이 늘었고요. 또 오는 외국에서 오는 탑클래스의 아티스트들 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한국을 걸치지 않고는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정상급 아티스트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탑클래스의 음악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 오페라들이
지금은 트라비아타가 갑자기 유행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카발레라 루스티카나가 상당히 유행했던 것 같고요.
네.
아마 후반기부터는 베르디 라트라비아타가 유행할 것 같습니다.
그거 교수님이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당연히 뭐 많은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은 분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뭐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오페라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지금 오페라가 뭐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페라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지루하다 뭐 아니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페라 사랑하는 두 분께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서운하고 그렇죠. 섭섭하죠.
네, 네. 사실 서운한데요. 아직도 오페라 하면 좀 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오페라는 그 성악적인 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뮤지컬에 비해서요. 그런데 그런 성악적으로 노래하는 것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아주 고음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러면은 아 너무 시끄럽다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발성에 익숙하시지 않아서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로 외국어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뭐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이런 언어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익숙하지가 않은 거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답답하신 건데요. 네. 내용을 좀 알고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품을 들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셔야 시간과 노력을. 그러면 사실 아주 쉬운 예술보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기쁨을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감상에 있어서도 좀 예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예.
지금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익숙해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당연히 남의 나라 거였고 남의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를 좀 하신다면 훨씬 더 그 가치는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평생 아주 듣고 볼 게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악하시는 분들 보면 이탈리아로 많이 가시잖아요. 네. 하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고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오페라의 종주국이 바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오페라라는 말 자체도 오페라라는 말이 작업 뭐 일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왔기 때문에 모든 언어 음악 용어 그다음 작곡자들 초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앞다투어 가서 거기서 뭐 언어도 배우지만 문화도 배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독일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로 유학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가 남의 나라 같지 않으시겠어요?
제2의 고향 같은 것이죠. 제가 네, 지금 네. 들어보시면 한국말은 사투리를 쓰는데 이탈리아는 표준어를 씁니다. 한국에서 조금 사람들이 제 얘기하면 왜 저러지 이러는데 밀라노 가면은 아 이탈리아 사람 같다고 얘기. 로마 사람들은 저의 사투리가 있습니다.
아유 참 제가 이탈리안을 몰라서 이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믿어드리는 것으로. 네. 네. 그 오페라는 그 탄생부터 인문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이 선생님께서 들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16세기 말에 오페라라는 예술이 이탈리아에서 처음 태어나면서요. 보통 인문학 하면 문사철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네. 예, 문학 그리고 역사 또 철학. 그런데 오페라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피렌체의 귀족 궁정에서 이제 이 오페라라는 것을 실험 예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하게 음악 예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연극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 비극이 굉장히 발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중세 천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인 예술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고대 그리스의 비극 같은 그런 형식들이 많이 묻히게 됐죠.
네.
그래서 르네상스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문화라는 것이 신 중심에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렇게 발전했던 연극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시켜보자라는 욕구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오페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음악이 오히려 그 극의 내용을 보조해주는 그런 수단이었고요.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바로크 시대에 오페라 극장들이 생기고 정말 대단한 가수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성악예술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극의 내용, 그 문학,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철학적인, 사상적인 그런 토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문학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진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데 오페라를 보면 귀족 예술이다, 뭐 이렇게 좀 너무 럭셔리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족 예술은 맞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귀족 궁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네, 그 당시에는 평민들이 뭐 이런 식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지성의 토대가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많은 공부를 했던 귀족들이 이런 작업을 시작했던 건데요. 그렇긴 하지만 오페라가 오늘날까지 400년이 넘도록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극장의 탄생입니다. 상업극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냥 귀족 귀족들의 궁정에서만 공연이 되던, 그러니까 귀족의 초대를 받아야만 가서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오페라였는데, 이제 상업극장이 생기니까 누구든지 그냥 입장료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평민이나 귀족이나. 그런데 평민석 같은 경우는 바로크 시대 초창기에는 진짜 입장료가 요즘에 담배값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누구나 오페라 극장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막 오페라 중독자가 생기고 너무너무 오페라에 빠져드는 그런 평민들이 생기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오페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귀족 예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TV 연속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였어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재미로 즐기는, 너무 재미있는 거리가 없어서, 옛날에 뭐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정말 평민들의 힘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한 것이 오페라입니다.
네. 하 교수님 뭐 덧붙이신 말씀 있으세요?
지금 너무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드릴 보충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귀족들의 후원을 받다 보니까 뭐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뒤로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공연장이 생기면서 그 뒤로는 아주 대중화된 그런 뭐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페라로 만나는 사랑의 다섯 가지 빛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페라 속에는 정말 온갖 종류의 사랑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 뭐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페라는 이제 정말 그 중세의 신 중심의 종교 중심의 문화를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문화의 어떤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 예술이었죠. 예, 종교 예술이 아니고 세속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남녀 상열지사죠.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는 이야기. 네. 그것만큼 재미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색깔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페라는 목소리에 따라서 뭐 배역도 달라집니다. 우선 여성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가 있죠. 성부에 따라서 맡게 되는 배역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사실 뭐 소프라노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청순 가련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에 나오는 소프라노 주인공은 정말 주인공 테너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석배 교수님은. 그래서 절대로 딴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소프라노 일편단심이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정말 헌신적인 그런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여성상이어야 되는 거죠. 오페라에서는.
네네. 제일 높은 음이 소프라노인 거죠?
네. 그렇죠. 제일 높은 소리.
그 다음이
메조 소프라노죠. 근데 이제 뭐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뭐 이런 주인공들, 정말 라보엠의 미미 뭐 이제 앞으로 또 보시겠지만요. 네. 네, 이런 주인공들, 청순 가련형의 주인공들이 소프라노고요. 그다음에 메조 소프라노 주인공을 맡게 되는 그런 성격, 캐릭터는 대표적으로 미제의 카르멘 같은 경우입니다. 카르멘은 굉장히 강한 여자죠. 네. 자기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리고 남자도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여자죠. 이런 여자는 청순 가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프라노 배역을 시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배역은 메조 소프라노가 됩니다. 네. 알토 하면 대체로 이제 또 가장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아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런 특별한 여성을 이제 알토 배역으로 정하게 되고요. 와그너의 오페라에 나오는 무슨 대지의 여신 에르다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메조 소프라노와 엘토의 구분이 거의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보통 소프라노 아니면 메조 소프라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석배 교수님 좋으시겠어요. 무대에서 소프라노들의 사랑을. 열렬한 사랑을 늘 받으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는데.
네, 그 남성은 뭐 테너, 바리톤, 네. 베이스 있잖아요. 예. 교수님 같은 테너가 이제 주인공으로 또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처럼 이렇게 배역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 청순가련형 소프라노하고 사랑에 빠지는 역할이 네. 바로 그 비슷한 목소리, 높은 목소리를 내는 테너가 되겠고요. 젊은 남자 아니면 왕자, 그리고 뭐 신화에도 보면 그렇게 왕자처럼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바리톤은 보통 아버지 역할도 하게 되지만 테너를 질투하거나 이렇게 좀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바리톤이고요.
네,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테너라서 하신 말씀은
아니요. 제가 원래 바리톤을 하다가 테너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리톤 할 때는 좀 그런 역할을 그런 성격도 좀 있었는데 테너로 바뀌니까 아주 맑고 고아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여튼 베이스 역할들은 이제 그런 역할들 중에 아버지 역할을 한다거나 아까처럼 뭐 이런 제사장 같은 데서 뭐 하늘의 네. 목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그래서 테너하고 소프라노들이 가장 질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
평상
그렇겠어요.
예, 오페라 백에서 그래서 공주병도 많이 걸리고요. 소프라노들은
네네.
테너들은 왕자병도 많이 걸리고
지금 환자신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
치유가 끝난
예, 평범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톤이셨다가 네. 지금 테너로 테너. 오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그게 가능해요?
남자 파트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 뭐 변성기를 지난다거나
네.
아니면 조금 몸이 이렇게 악기가 변하면은 저도 아주 조그만할 때 있다가 좀 몸이 커지면서 테너를 바꿨다가 지금은 다시 살을 좀 뺀 편인데 예, 그렇게 되면 목소리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됩니다. 도밍고 같은 경우에는 바리톤을 시작해서 테너를 하다가 지금은 지휘자까지 하고 있죠.
그런
그렇군요. 남자들 역할은 그런 경우가 좀 흔하게 있습니다.
네. 네.
오페라나 뮤지컬은 둘 다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요건 오페라다, 어떤 기준으로 요건 뮤지컬이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뮤지컬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오페라가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내용도 쉽고 음악도 가볍게 발전하게 된 것이 이제 19세기에 나온 오페레타라는 장르고요.
네.
그리고 오페레타에 프랑스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극장의 공연 형태, 보드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나중에 탄생하게 된 것이 뮤지컬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뿌리 는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공연되는 형식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보통 우리가 오페라 가수라고 하지 오페라 배우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만큼 오페라에서는 이제 가수의 성악가들의 그 성악적인 발성, 노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함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연기에 어느 정도 또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데 보통 뮤지컬은 뮤지컬 가수라고도 하지 지만 뮤지컬 배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만큼 뮤지컬에서는 정말 무대 위에서 뛰고 달리고 드러눕고 하면서 아주 몸을 던져서 연기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뮤지컬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오페라 편을 든다면
네.
정말 아무리 큰 극장에서도 뭐 4천석씩 되는 그런 대극장에서도 오페라 가수들은 마이크 없이 정말 저 5층 꼭대기에 앉아있는 관객에게까지 그 육성으로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네.
해서 감동을 주죠.
네.
심지어는 뭐 베로나 야외극장 같은 곳 2만 5천석씩 되는 곳에서도 마이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해서 그 목소리를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 목소리에 들이는 그 노력과 내공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죠.
네, 네. 네,
그런 데서 오는 감동, 뭐 그런 면에서 또 오페라에 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극장 설계 자체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육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네, 네.
하 교수님.
예, 조금 전에 한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악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 극장 그 음향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됐는데
네.
요즘 이제 뭐 중간쯤 뮤지컬 같은 게 대중화되고 저희 성악가들도 거기에서 이제 그쪽을 벽을 쌓지 않고요.
네.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오픈해서 그쪽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어허.
대중성을 또 유지해야 되는 것이 또 이 오페라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가 어떤 음악인지 대표적인 특징들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오페라 하면 역시 아리아죠.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가운데 하나인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1막에 나오는 아리아 한 곡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하석배 교수님의 목소리로 룬지 달레이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석배 교수님의 노래로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가운데 1막에 나오는 룬지 달레이 그녀와 멀리 떨어져 라는 노래 들었습니다. 정말 세계 최정상의 테너의 노래는 이런 거구나. 최고의 음성과 음악성을 지닌 테너라는 극찬을 받으실만 하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이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셨는데 안 좋으신 상태가 지금 이 정도이신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네요. 오늘
네.
나머지 시간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너무 감동입니다. 네. 네, 허석배 교수님 공연에서 또 많이 뵙고 들었지만
네.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표현이 섬세하신지 네, 정말 감동받았어요.
네. 네, 지금 하신 음악 이제 언어가 이태리어예요.
네, 네.
아, 네. 확실히 예, 사투리 안 쓰시네요.
다들 그렇게 한국 말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죠. 아, 정말요.
네. 아, 노래 들려주신 하석배 교수님 그리고 반주를 맡아준 계명대 음대 재학생 김나영 씨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방송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모노폴리에서 나온 음악평론가 이용숙 선생님의 클래식 튠 책 보내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가운데 참여해주신 분께는요. 오페라 작곡가들의 사랑과 삶을 엿볼 수 있는 책이죠. 도서출판 큰북소리에서 펴낸 오페라처럼 살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오페라 연극 맥베스 등 공연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많이 타가시고
많이 타가세요 하셨죠.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오페라로 만나는 사랑의 다섯 가지 빛깔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석표 교수님의 목소리로 방금 만나본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우리에게 춘희로도 잘 알려진 작품이죠.
네.
선생님.
네. 예. 춘희라고 할 때 이 봄춘자가 아니라 동백춘자입니다. 동백 아가씨예요. 제목이. 예, 이 소설에 오페라의 토대가 된 소설의 원제가 동백 아가씨 카멜리아 레이디입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요. 이 여주인공이 동백꽃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사랑하는 남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동백꽃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별명이 동백 아가씨가 됐는데요.
네.
이 원래 이야기가 마리 듀플레시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사귀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알렉상드르 듀마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네.
예, 우리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삼총사 네. 뭐 이런 제목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 듀마고요.
예.
아버지의 그 아들이 또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들 듀마가 쓴 책이 바로 이 카멜리아 레이디 동백 아가씨라는 소설이었고
네.
거기서 자기가 사귀었던 이 파리의 코티잔하고의 사랑 이야기를 썼어요. 이 사람이
네.
그 코티잔이 일찍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극이 만들어졌고 그 연극을 보고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사랑하는 남녀가 나오죠. 예, 여자는 바로 파리의 코티잔인 비올레타라는 여자고요. 그리고 남자는 우리가 보통 이 알프레도라는 주인공을 귀족 청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족이 아니고 이 남자의 아버지는요. 그 프랑스 시골 프로방스의 세무서장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장의 아들
네.
평민 출신입니다. 평민인데 좀 돈이 많은 집인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변호사 만들려고 파리에 유학 보내놨더니 거기서 이제 이 코티잔을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1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친구의 주선으로 이 여자가 주최하는 파티에 오죠. 아,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를 받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랑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남자의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되고 여자는 어차피 폐결핵에 걸려서 죽음이 머지않은 그런 시기였고 남자하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버림받고 쓸쓸하게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죽어가는 그런 슬픈 이야기죠.
네, 하석배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들려주신 노래 룬지 달레이 그녀와 멀리 떨어져라고
네.
하는 그 노래는 어떤 장면에 등장하는 건가요?
지금 조금 전에 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장면 중에 파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1년 동안 그 짝사랑을 하다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 나 1년 전부터 사랑했었는데 우리 사귀게 될까 이러면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첫날 해가지고 3개월 예, 이래서 3개월 동안 살고 있는 과정에
네.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비올레타랑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하늘나라 같은 천국에서 사는 그런 기분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아주 젊은이의 그런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버지 노래인가 그랬더니 그게
그녀랑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KTX 타고 올라오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래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원래는 훨씬 더 잘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제목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네. 그녀랑 멀리 떨어지면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그런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드렐루네라고 나오는데 3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게는 네. 행복이 없다.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네.
가련한 여주인공 비올레타가 병으로 이제 죽는다는 설정. 사랑 이야기에서 정말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통속적인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프라노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꿈의 배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라트라비아타 하면 전 세계 모든 오페라 중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프라노라면 당연히 도전해보고 싶고 아 그리고 사실 이 배역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서정적인 표현, 리릭 소프라노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들어있지만 또 아주 정말 복잡한 그런 테크닉, 콜로라투라 기교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네.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라노가 성악적으로 제대로 성숙하기 전에는 이 배역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아주 젊고 목소리가 가볍고 서정적인 그런 소프라노들이 조금 무르익어서 이제 원숙하게 되면 이 배역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배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그 소프라노가 사랑에 빠지는 그 상대 배역인 알프레도 요 그 비올레타가 사랑에 빠진 알프레도 역할 우리 하석배 교수님 하셨었죠?
네, 네 예전에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초기에는 제가 좀 했었습니다.
네.
어땠어요?
제 역할, 제 성격이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조금 변했는데
100일만 사귀신다면서요.
뭐 그러니까 맞네요.
예,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좀 살아보니까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테너들한테는 상당히 그 초기에 데뷔할 때 네. 많이 이렇게 타이틀을 따내곤 합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소프라노가 워낙 어려운 역할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테너들 같은 경우는 신인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그걸 뭐 이끌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알프레도 배역은 어떤 역이에요?
좀 전에 뭐 말씀드린 거 비슷한데 네. 상당히 철이 들던 그런 남자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파리로 공부하러 보냈는데 네. 그 화류계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여자가 나쁜 여자가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알프레도보다 철이 더 들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남자가 좀 애기 같고 여자가 훨씬 더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남자 역할들은 조금 철이 들던 역할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어머니가 주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네. 베르디의 오페라에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라트라비아타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아버지 제르몽이 등장하는데요. 베르디의 작품에서 아버지의 등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베르디는 아버지하고 좀 관계가 미묘했죠.
아, 본인 스스로가.
예, 예. 그래서 예.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또 양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네. 자기의 후원자 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아버지가 됐을 때 젊은 나이에 정말 아주 젊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불과 3년 사이에 아내하고 아들, 딸이 전부 병으로 죽었어요.
저런.
그래서 정말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페라 작곡가가 되는 것을 정말 포기하려고 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정말 오페라를 못 쓰겠다 할 정도로 절망에 빠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항상 뭐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베르디의 오페라에서 눈여겨 보실만 하고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알렉상드르 듀마 원작자인 그 듀마 아들 듀마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네.
좀 아주 독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상드르 듀마가 이 아들 듀마가 서자예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아주 사교계의 유명인사고 아들은 조금 아주 연약하고 좀 그 섬세한 그런 네. 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굉장히 구박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또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내용을 알고 또 그걸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그리고 죽음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라트라비아타 만나봤습니다. 이 오페라에 나오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1막에 나오는 브린디지 축배의 노래 들어볼 텐데요.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김건희 씨인데요.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건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김건희 씨는 이탈리아 만토바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현재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역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말 앞날이 기대되는 재원인데요. 테너 하석배 교수와 소프라노 김건희 씨의 목소리로 브린디지 축배의 노래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들으면 안 될까요? 테너와 소프라노가 함께 노래하니까 정말 완벽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네요. 언제 들어도 흥겨운 노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에서 1막에 나오는 브린디지 축배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하석배 교수님, 소프라노 김건희 씨, 피아노의 김나영 씨께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이번에 만나볼 사랑은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의 사랑 이야기 푸치니의 라보엠입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가 배경이기 때문에 연말에 공연이 많이 되죠. 두 커플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여기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들 테너 주인공 로돌포 그리고 소프라노 미미라는 주인공입니다.
네.
로돌포는 작가고 시인이고요. 그렇지만 정말 돈은 못 벌어요. 난로에 뗄 장작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한 젊은 시인이고요.
네.
그리고 미미는 자수공입니다. 사실 너무나 돈을 못 버는 그런 노동자예요.
네.
사실 이 원작에서 보면은요. 이 프랑스에서 나온 그 보헤미안 삶의 전경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원작에서 보면 정말 그 가난이라는 것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푸치니의 오페라가 되면서
네.
오페라에도 물론 가난한 예술가 보헤미안처럼 살아가는 예 그래서 제목도 보헤미죠. 예 보헤미라는 말은 보헤미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가난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미화될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이에요.
그야말로 예, 처절할
예,
정도의
처절한 예, 가난.
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라트라비아타의 여주인공도 폐결핵으로 죽었지만 여기서 미미도 역시 폐결핵으로 죽게 되죠.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네.
너무 추운 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아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누구든지 가장 쉽게 감동받고 오페라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라보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으로도 개작이 되기도 했고요.
네, 네. 그 푸치니는 베르디와 더불어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인데요. 하 교수님은 라보엠을 비롯해서 푸치니의 다른 작품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푸치니 작품은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작품인데
네.
저도 보헤미안 상당히 어렵게 데뷔를 했었습니다. 이게 테너가 고음을 아주 높은 고음을 내야 되는 그 곡이 있는데
네.
그 매니저가 이 곡을 꼭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데뷔를 안 시켜주겠다 그래서
네.
아주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든 과정에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음악들은 뭐 제가 지금도 들어도 질리지 않고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몇만 번 들어도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바로 이 보헤미안입니다.
네네. 직접 출연을 하시면서 이 푸치니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까다로운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시작되면
네. 네.
이렇게 그냥 환상에 빠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기 때문에 아마 다 들어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왜 그런 분위기인지 아주 푸치니가 잘 알고 그런 작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곳이 장소 프랑스 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리는 정말 뭐 세계에서 가장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답게 들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난한 예술가들의 사랑을 다룬 라보엠 낭만적인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장면이 있죠. 미미와 로돌포가 불 꺼진 다락방에서 처음 만나는 부분인데요. 로돌포와 미미가 열쇠를 찾다가 서로 손이 닿습니다. 이때 나오는 아리아가 유명한 바로 그 곡이죠, 하 교수님.
네, 게젤리다 마니나. 네.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곡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로돌포와 미미의 다락방 장면에 나오는 아리아의 내용을 낭독으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로돌포 역에는 하석배 교수님이 또 미미 역에는 남정미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작은 손이 이다지도 차가운지요. 내가 따뜻하게 녹여주리라. 어둠 속에선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걸. 다행히도 오늘 밤은 달이 떴으니 이 방에도 곧 달빛이 될 거요. 기다려요 아가씨. 내가 누군지, 무얼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시인입니다. 무엇을 하냐고요? 글을 쓰지요. 어떻게 사냐고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요. 임금님처럼 시와 연가를 쓰고 희망과 꿈의 누각에 살면서 마음만은 백만장자지.
사람들은 절 미미라고 불러요. 하지만 진짜 이름은 루치아죠. 제 이야기는 간단해요. 아마포나 비단에 술을 놓죠. 즐겁고 행복한 삶이죠. 짬이 나면 백합이나 장미를 만들어요. 사랑이나 봄에 대해 이야기하고 꿈이나 시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해요. 미사에 늘 가지는 않지만 혼자서 기도를 자주 드려요. 눈이 녹으면 첫 햇살은 제 것이에요. 4월의 첫 키스도 제 것이에요. 장미가 피면 그 꽃잎을 바라보아요. 부드러운 꽃향기도. 제가 만드는 꽃은 향기가 없어요. 달리 드릴 만씀은 없네요.
네, 그대의 찬송. 로돌포 역에는 하석배 교수님, 그리고 미미 역에는 남정미 씨였는데요. 이렇게 음악으로 듣다가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연인의 풋풋함, 손이 마주쳤을 때의 그 찌릿한 설렘 같은 거. 제가 듣기로는 이 로돌포와 미미가 둘 다 충분히 사랑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어떠세요?
정말 그 첫사랑의 추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네. 장면인데요. 사실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더 외롭고 진짜 깊이 있는 사랑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쉽게 사랑에 빠져들고 뭐 부모님이 돈도 많고 뭐 이러면 뭐 여러 가지로 가로막는 게 많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사귀니 뭐 이러면서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쉽게 빠져들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꾸중도 듣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무 외로운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갈 데도 없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고 정말 이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녹일 수 있을까 이 추운 마음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 가사도 마음이 아픈 게요. 내 이름은 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 원래 이름은 루치아예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원래 이 여자 주인공은 루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공장에서 아무리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정말 생계를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길에서 배가 고프면 지나가는 남자를 잡아가지고 같이 가실래요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자들이 짧고 남자가 기억하기 쉬워야 돼요. 그래서 미미, 도도, 룰루, 주주 이런 이 음절짜리 이런 이름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루치아라는 정말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도 그 원래 이름으로 얼마나 불리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미미라는 너무 흔해 빠진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가슴이 아프네요. 예, 교수님.
그 좀 전에 설명을 또 잘해 주셨는데 그 미미는 조금 전에 그 제 앞에 했던 트라베테 나오는 뭐 주인공하고도 뭐 비슷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외롭기 때문에 그 네. 남자들이 있는 그 무작정 찾아간 거죠. 뭐 불, 뭐 촛불 붙이러 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나 바로 그 외로움에서 온 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롭다 보니까 금방 사랑에 또 빠지고 사랑이 또 금방 불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이제 라트라비아타에서도 그랬지만 라보엠에서도 여자 주인공 미미가 결핵 으로 죽잖아요. 병으로. 네. 여주인공 병으로 죽는 게 이게 일정한 공식처럼 되는 건지.
그렇죠. 물론 이제 오페라에서는 여주인공이 청순 가련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 당시에 19세기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폐결핵으로 굉장히 많이 죽은 이유가 네. 남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옷을 몇 겹씩 입잖아요. 목도 이렇게 탁 조이고. 근데 여자들은 자기의 여성성을 과시해서 자기의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 해서 더군다나 이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요. 여기 오페라의 여주인공들이 그러니까 가슴이 드러나는 옷, 얇은 옷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너무 추운 공간에서. 그래서 더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자들이 폐결핵으로 20대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아주 이뻤다 그러더라고요. 창백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조명이 저녁에 밝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촛불이나 인위적인 조그만 조명 밑에서 보면 병든 여자들이 훨씬 그렇게 이뻐 보일 수밖에 없어서 남자들하고 사랑이 금방 빠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그냥 사랑하는 여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헤어졌더라도 소문 듣고 찾아가게 되는 게 마음, 남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련한 사랑의 오페라 라보엠 앞으로 이 작품 전체를 감상할 기회가 있다면은 이 커플의 각기 다른 사랑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비교해서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감상 포인트 있으면은 한 말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네. 마르첼로라는 화가 그리고 무제타라는 또 하나의 여주인공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 원래 주인공인 미미하고 로돌포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정말 전혀 다른 무제타는 뭐 이렇게 싸울 때 마르첼로가 네. 욕하는 거 보면 막 아우 독사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진짜 아주 자유분방하고 남자를 쉽게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마르첼로는 또 굉장히 아주 욱하는 성격을 가진 좀 그런 강한 성격의 소유자죠. 마리톤 주인공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산막에 사중창이 나오는데요. 네. 미미하고 로돌포는 너무 가슴 아프게 이제 사랑하지만 정말 서로 따뜻하게 장작살 돈도 대줄 수 없는 남자. 뭐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프게 헤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아 우린 헤어져야 돼요 하면서 아 근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헤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까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뭐 이러다가 헤어지는 그 장면인데 거기서 마르첼로하고 무제타는 막 싸우면서 이제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또 이 네. 이 커플도요 그런데 아주 대조적인 음악이 이중창 이중창으로 묶여서 사중창이 되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페라 속 사랑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만 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사전에 질문을 좀 드렸었죠, 정미 씨.
예, 오늘 만나는 오페라 다섯 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랑 이야기의 매력을 느끼시는지 여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꼽아주신 작품이 1위 한 작품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역시.
예, 네. 춘희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위는 비제의 카르멘. 카르멘에서 제일 유명한 아리아는 어떤 아리아예요?
네, 카르멘이 부르는 하바네라죠.
아, 그런 그 하바네.
네, 예. 유혹의 노래입니다.
아, 3위는 푸치니의 라보엠이었고요. 공동 3위는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그리고 모차르트의 코지판투테였습니다. 코지판투테는 이름이 뭐예요? 이게?
네, 여자는 다 그래 그런 뜻입니다.
여자는 다 그래. 네. 예, 이 코지판투테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 베르디의 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좋아한다고 하신 분 의견 주셨는데 그중에서 이 오페라가 처음으로 나를 울게 했다 이 오페라 덕분에 아레나에도 가게 됐다 라고 하신 자랑하신 분 계신데요 예. 어디 계십니까? 예. 정말로요?
잠깐 말씀 나눠볼게요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저는 광진구에서 온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그 궁금한 아레나에도 직접 라트라비아트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가긴 했는데 스케줄이 네. 안 맞아서 로미오와 줄리엣 예, 그것만 보고 오게 됐는데요.
네,
예, 처음에 베르디 아이다부터 오긴 했는데 너무 웅장하고 거기에 제가 몰입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실황 중계로 극장에서 하는 작품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그 소프라노가 그 노래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그런 제가 작품을 보고 나서 예, 더 감동을 받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이요?
네,
예,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오늘 혹시 늦게 오셔서 설문조사 참여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나는 이 오페라를 정말 사랑하고 감동을 받았다. 아,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신 누구세요?
아,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온 박윤선이라고 합니다.
아, 멀리서
네,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솔로 친구 세 명이서 함께
네,
오셨네요. 오늘 이 시간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으세요.
저는 클래식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
네. 예, 저희 친구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정말로요?
오페라에 대한 주제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네. 듣고 났더니 좀 마음에 들거나
예, 저는 워낙 오페라 곡을 좋아해서 축배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네네. 네. 앞으로도 네. 오페라에 관심 좀 보여주세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즐겨주십시오.
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도서출판 큰 북소리에서 펴낸 오페라처럼 살다. 책 선물과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선물도 드릴게요. 이따가 꼭 가지고 가시고요. 오페라로 만나는 사랑의 다섯 가지 빛깔. 1부에서는 음악평론가 이용숙 선생님, 테너 하석배 교수님과 함께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표작인 라트라비아타, 라보엠을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아주 독한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1부 마무리로 푸치니의 라보엠 2막에 나오는 무제타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꽌도 멘보, 내가 혼자 거리를 걸어가면. 소프라노 김건희 씨가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를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